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교독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어렵고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겁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도 받고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뭘까요? 그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우린 사람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까?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 마음의 그 따뜻함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장난감 어렸을 때 가져도 또 나이가 들어서 자기 취미로 물건을 가져도 잠깐 하루 이틀 일주일 또 남자들이 그렇게 좋은 차를 사고 싶어서 차를 사도 그 며칠 못 갑니다. 그런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새기게 하고 가슴으로부터 솟아나는 감사,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그 일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바로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린 우리의 학생들 또 자녀들을 보면서 이들이 변화되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인생에 흔들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내 미래의 삶을 열어갈 수 있구나 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에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선생님이시고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사대학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실망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요. 희망도 사람 때문에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요, 사람 때문에 용기 얻게 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하면 사람 복인 것입니다. 뭐 물질의 복, 세상 권력의 복, 뭐 이런 것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를 하지만 그 어떤 많은 것들은 쓰러져 가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최고의 복은 인복,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의 복을 제게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실망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내가 그래서 도망가고 사람 때문에 사람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게 하시옵소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한 적이 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내 가족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새로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에 변화될 그것들을 꿈꾸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의 변화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당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찾았던 것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느끼는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것도 직업도 사람들에게 좀 조롱받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선생님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선생님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옵니다. 두 분 다 메시지가 비슷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두 분이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로는 세례요한이 앞섰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뒤서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더 우선적이셨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는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세례요한은 스승이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었고 선생님,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사라져가야 할 존재고 당신은 드러내고 높아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세례요한은 아주 위대한 선생이고 겸손한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칭찬했는가? 이게 우리의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 서로가 많은 인간적 교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옆에서 지켜보았던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을 스승으로 알고 따라다녔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이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을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듣더니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길래 우리의 선생님이 저분을 위대한 메시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까 하고 예수님을 뒤따라 갔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뭘 찾느냐?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내게 와서 보라. 그래서 그날을 하루를 이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제3자적인 지식을 갖고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는 어떻게 살았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본래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자기의 스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가지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자면서 예수님과 토론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이 그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 하면 느껴지는 그 연상, 이미지가 뭘까요? 안드레는 마치 마중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새는 그런 옛날에 했던 그런 펌프 같은 것이 많이 다 사라졌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 펌프질을 하면서 물을 끌어들였던 이야기, 그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 바가지 늘 이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이 없으면 이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고 마중물을 집어넣고 펌프로 물을 끌어올렸는데 일종의 버리는 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는 그 속에 있는 모든 물들을 올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안드레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마음속에 큰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오늘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남에게 소개하기를 마음에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을 예수님에게 초대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대체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어떻게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가 됐을까? 그리고 자기의 형을 세례요한에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라고, 바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 특별히 성경 교사 또는 말씀의 교사 또 사랑의 교사가 되려고 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예수님과 경험한 인격적인 예수님의 충만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게 이게 교사인 것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뭐 누구를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 그것이 그것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사랑한 예수, 내가 이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 예수,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분 속에 생명이 있고 그분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예수. 여러분, 안드레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서 뭘 발견했을까요? 우리는 늘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서 뭘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배운 지식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 가슴을 뜨겁게 한 예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인생의 좌절 속에서 희망을 주신 예수님, 내게 생명의 기쁨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내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을 가르쳐 준 예수님, 이 인생이 죽음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르침은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은 지식인데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드레가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해.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세리요한하고 내 스승이었던 세리요한하고 또 달라. 세리요한도 위대한 스승이었지만 이분은 세리요한 이상이야. 세리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에 계신 분이야.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자기만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쓰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만 가져야지, 나만.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네가 받았으니 남에게도 이 기쁨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은총을 받았으니 너만 끼고 앉아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드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나만 혼자 붙잡고 있기에는 이건 너무 아까워 하고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던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안드레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가 시몬이구나. 그런데 너를 이제부터는 게바라고 하자.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게바라는 말과 베드로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반석이다. 여러분, 반석은 주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흔들리지 않는 이 신실하심을 얘기를 할 때 이 바위라는 것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미완성 속에서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안드레를 보면서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 갖고 있는 그 삶의 태도, 안드레의 신실함, 안드레의 사랑,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그것, 그의 형을 이렇게 초대하면서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했는데,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석과 같은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등장을 하지만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요, 바다에 물결 치는 파도처럼 올락 오르락 내리락하는 아주 감성 변화도 감정 변화도 막 다른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의 신실성, 이 사람의 열정,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바뀌어지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사람의 사랑의 열정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네가 여태까지 관심 가졌던 게 뭐냐? 네가 물고기 아니더냐? 네 처자식 먹고 사는 것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더냐? 그런데 인간은 물질 이상의 존재다. 이제 네 마음을 물질에서 사람을 향해서 바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사고에 대전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 중심적인 데서 사람 중심적인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이 바깥에 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 벌어오면 남편이 돈 버는 기계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이 도대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는 집에서 살림살이하는 기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에서 물질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물질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는 게 그겁니다. 나는 물질만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이제는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인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존재고, 나 같은 인간도 소중하고 당신 같은 인간도 소중하다고 하는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관심을 바꿔라.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는가에 거기에 넘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는 그런 인간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정말 흔들리는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에 아주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둘 다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향한 나의 회개의 복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구약적인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사울 왕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도 실패했는데 회개하고 변화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초청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 있다, 실패도 있다, 좌절도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무너짐도 있다,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신다, 그런데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회복해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과거의 실패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상이 될 수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 속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래 바위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위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미래의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십니까? 아, 이 사람은 실패하면 그냥 좌절하고 무너질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이 사람은 지금은 이렇지만 미래에는 새로운 것이 열려질 거야, 그것이 최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은 새싹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다 모르지만 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자라나는 그 가능성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의 비전과 가능성을 던져주는 것이 선생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더 네가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라는 것이고 배우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108명의 우리 교사 대학을 수료한 우리의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교사 되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가,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내게 맡겨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눈처럼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시몬인데 보니까 네가 개바구나, 바로 우리의 젊은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최고의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변화될 그 꿈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말씀 배우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8명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